전 세계에서 카톨릭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나라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필리핀에서 사역하면서 기도 제목을 1억, 인구가 1억 명이에요. 1억 필리핀 복음화, 그리고 12억 카톨릭 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카톨릭이라는 종교를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냥 우리 개신교의 한 큰 형님뻘 정도 되는 줄 알고 별 차이 없는 그런 건지 아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저는 또 카톨릭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이다 보니까 좀 카톨릭이라는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른 이해를 가지시고 알 수 있도록 카톨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않은 관계로 아까 이남현 목사님께서 한 시간 넘게 이렇게 말씀하시나 봐요. 저도 이 카톨릭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은 뭐 5-6시간 해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하게나 그냥 큰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을 정도로만 설명드리고 기도 부탁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요. 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고, 뭐 카톨릭의 흑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카톨릭 안에 있는 신비주의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선은 중요한 게 이 카톨릭이 뭐 하는 종교인지, 어디서 나온 종교인지 그 정체를 바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종교의 근원은 창세기 3장 4절 5절 그 사단의 거짓말에서부터 나옵니다. 사단이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네 가지 거짓말을 했어요. 첫 번째로 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한다 그랬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결단코 죽을 거라 그랬어요. 죽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말을 뒤집어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이 거짓말로부터 파생된 종교가 불교라든지 힌두교라든지 윤회사상, 그렇죠? 환생 이런 것들을 믿죠. 절대 우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그런 종교들이 이 거짓말에서부터 나오게 돼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지 않은 자들은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래요. 그런데 절대로 죽지 않아라고 하는 게 사단의 거짓말이고 여러 종교들이 그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 그랬죠. 눈이 밝아질 것이다. 그게 어떤 눈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너무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잘 만들었던 그 모습, 자기네도 만족하고 잘 살았던 그 모습이 눈을 열자마자 부끄러워졌죠. 하나님의 처사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않을 만한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겁니다. 행복하지 않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고 만족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눈이 열려버리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그 모습이 부끄러워지고 하나님의 처사가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되어버렸죠. 여러 가지 종교들이 그 어떤 신비한 지식 그런 것들을 알게 될 때, 눈이 밝아졌을 때, 뭐 돌을 닦았을 때,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보면은 뭐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쫓아다니시는 분들 많죠. 저도 대학교 때부터 그런 분들을 몇 번 만났거든요. 저를 보더니 참 눈망울이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꼭 감사합니다 했더니 꼭 사슴눈 같대요. 아,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런데 목마른 사슴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비밀, 이 영적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뭐 도를 가르쳐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그런 많은 종교들이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라 뭔가 다른 세계의 것들을 봐야지 참된 진리와 행복에 다다를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같아질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존재는 사단이죠. 하나님처럼 스스로 높아지고자 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하고 이제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그 똑같은 생각을 인간이 품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지금 수많은 종교들이 뉴에이지 사상을 비롯해서 수많은 종교들이 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불교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브라만의 영역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뉴에이지도 우리 안에는 전부 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을 일깨워야 된다. 결국은 너희가 신이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가 신이면은 모든 신은 인간이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별 다를 게 없는데 그런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죠. 사단이 했던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했던 거짓말.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고 너희들이 신 되라. 그 피조물의 자리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 창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라. 그렇게 우리를 계속 거짓으로 이렇게 복듣는 거죠. 그리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인정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악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멸해라 그랬어요. 도덕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옳은 겁니다. 라합이 나라를 팔아먹은 그 일은 상식적으로 봤을 땐 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게 선한 거예요. 성도는 그거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완전히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은 옳으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인정하는 게 성도인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즉 선악의 판단 주체가 우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선악 체계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까지 그 안으로 끌어들여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 많이 하는 이야기죠. 왜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러실 수 있어? 우리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 체계를 만들어 놓고. 가인은 하나님이 제사 안 받았으면은 안 받으실 만한 이유가 있겠구나 하고 인정하면 되는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가 이미 선과 악의 틀, 옳고 그름의 틀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그 안에서 판단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주체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거짓말이었어요. 그 거짓말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인류가 지속되어지면서 많은 종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좀 제도화된 종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이제 10장에서 그리고 11장에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그 니므롯이 나라를 건설했다 그러죠. 신할 광야에다가 여러 도시들을 건설하고 그 도시들을 합쳐서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므롯 그리고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것을 이제 많은 종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교의 근원으로, 종교의 어떤 가장 제도적인 종교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니므롯이란 존재가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제 고대 사회죠. 짐승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고 생명의 어떤 목숨에 위협을 당하고 그랬던 시기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 일을 니므롯이 했던 거죠. 그래서 성읍을 짓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렇게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니므롯을 굉장히 신격화하고 절대화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스스로 신적인 어떤 절대 군주의 자리에 높이고 스스로를 태양신이라 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니므롯은 스스로를 태양신이라고 하고 그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자를 이제 달의 여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니므롯이 죽고 나서 세미라미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태양신의 환생이다라고 해갖고 단무스 성경에도 그래서 단무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양의 신, 하늘의 여신, 환생한 태양신, 여인의 후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사람들은 다 여인의 후손이라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 사건 끝나고 지나고 얼마 많이 안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다 전에 들어서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이라는 자기들이 태양신이라고 여기는 자가 죽고 여자의 몸에서 아이가 환생돼서 나타났는데 그것을 여인의 후손이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담무스를 이제 태양신으로 그렇게 섬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생겨지고 종교가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스스로 하늘까지 높아지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의 이름을 내자 그랬죠. 고대 사회에서는 그리고 이제 샘족,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이제 샘의 후손들이죠. 그 샘족 문화에서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통치권과 어떤 소유권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담이 모든 것들을 다 이름을 주었죠. 그런데 그 이름을 내자, 그걸 원어로 보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자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통치권과 우리의 소유권은 우리가 갖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높이까지 우리가 성을 쌓자, 하늘에 도전하자라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인본주의의 어떤 그 절정인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종교가 고대 바벨론 종교예요. 그 태양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겼던 이유는 고대 사회에서는 이 태양이 모든 어떤 생명과 에너지의 어떤 근원이 되잖아요. 식물들도 다 태양 때문에 자라고 태양이 떠야지 날씨가 따뜻하고 그러기 때문에 태양을 신성시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착안을 해서 나는 태양신이다 라고 니므롯이 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중심으로 이런 종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 고대의 바벨론 종교, 이 태양신 종교가 이제 쭉 발전을 했던 거예요. 쭉 발전을 해서 이제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종교에서 그 바벨론 종교를 이어받은 게 고대 그 이집트의 종교입니다. 이집트 종교.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고대 이교들을 연구를 해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전부 다 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여신을 숭배하고 그 모자신, 엄마와 아기, 그 신을 숭배하고 그런 신 숭배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흘러내려오면서 페르시아에서는 뭐 미트라, 태양신, 로마에서는 솔, 이집트에서는 라 혹은 호러스, 그리스에서는 뭐 아폴론, 가나안에서는 바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신들의 이름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흩어졌잖아요. 언어가 흩어지면서 다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는데 자기네들이 만들었던 그 종교에 대한 기억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속해 나가면서 다른 이름으로 해 나간 게 이제 그렇게 퍼져 나간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6절에 보면 동쪽 태양에게 숭배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레미야서 44장 17절에서 19절에 봐도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스겔서 8장 16절에도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담무스는 아까 네므롯과 세미라메스의 아들이죠. 그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종교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특히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다 절대 군주제예요. 절대 군주제. 그 왕이 종교의 제사장, 대제사장 역까지 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하는. 그래서 고대 그런 다니엘서 같은 걸 봐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신격화하죠. 로마의 황제들도 전부 다 자기를 신격화했어요. 그러한 어떤 비슷한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집트의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왕이 그런 신적인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면서 통치를 하고 통치의 수단으로서 이 종교를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우상 종교죠. 많은 여러 형상들과 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리고 신비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대 바벨론 종교 이것이 이렇게 퍼져 있다가 부활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로마 카톨릭 종교를 통해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일어나냐? 초기 기독교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초기의 그 사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핍박 가운데서도 막 열심히 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나중엔 안디옥, 그래서 이제 로마 시대 때 그때는 다섯 개 주요 교회의 거점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 그리고 로마 교회. 그렇지만 이제 로마가 그 제국의 수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로마 그 교회가 힘을 많이 얻게 됐죠. 그렇지만 이제 로마에서 이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는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막 카타콤 이런 것들이 있죠. 다 지하에서 생활하면서 태양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은 평균 뭐 키가 신장이 뭐 120m, 130m 뭐 이랬다 그래. 120cm죠. 120m 너무 크고. 120cm, 130cm 뭐 이랬대요. 태양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리고 막 문둥병으로 많이 죽고 습한 막 지하에 태양 못 받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그렇게 신앙을 지켜오던 사람들인데 로마가 이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모든 그 로마 제국 안에 여러 민족들이 있고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로마 당시에는 많은 그런 토속 신앙과 그런 많은 문화들과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다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인정하는 분위기. 그렇지만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는 그걸 인정하지 않고 유일한 하나님, 유일신 이것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콘스탄틴이라는 황제에 와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 로마 제국을 자기의 권한 아래 두고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종교의 통합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만연하게 퍼져 있었던 그 기독교 이것을 인정하고 이 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평민들은 대부분 미트라교를 믿고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태양신인 미트라교를 믿고 있었고 그 로마의 그 귀족들, 그 사람들은 또 이집트의 그런 신비종교를 심취해 있었고 또 황제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들을 신성화하면서 그거 믿는 것을 막 강요했고 그렇게 좀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종교를 통합해서 하나의 종교로 또 수월하게 이렇게 통치를 하자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이제 종교를 합치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 밑에.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으로서 기독교를 인정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 기독교의 성직자들에게 병역을 면제해주고 세금을 면제해주고 세상 법정에서도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많은 특혜들을 주면서 기독교에게 많은 혜택들을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교도인들이 교회로 이렇게 몰려들게 되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종교를 혼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합하기 시작. 그래서 콘스탄틴은 죽기 전까지도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죽으면서 세례를 이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폰티펙스 맥시무스다. 그거는 그 종교의 최고 승원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미트라 종교의 최고 승원장. 그러한 타이틀을 쓰면서 그렇게 교회를 장악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를 비숍 오브 비숍, 자기가 이제 모든 주교들 중에 주교다. 비카리스 크리스티, 그리스도의 대리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면서 종교를 통합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게 무분별하게 이교도를 개종을 시키다 보니까 이방의 풍습,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면서 이교도들이 이제 편하게 기독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몬샤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교회사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교회 감독들은 이전에 그리스와 로마의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의 종교 의식과 제도들을 조금씩 고쳐서 교회 안에 끌어들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새로 개종한 이교도들이 조상 때부터 전래되어 온 의식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면 이도교들이 쉽사리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준비한 PPT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예, 다음 장 보여주세요. 그 태양신을 숭배하는 저기 지금 교황이 들고 있는 게 그 성체 안식기라고 해가지고 그 미사를 드릴 때 그 우리로 말하면 떡이죠. 그것을 이렇게 위에 들어가지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것이 모양을 태양 모양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양 모양. 저 뭐 성당에도 보면 그렇고 그런 벽화들에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카톨릭 교회들에 가보면은 그 태양 무늬들, 태양 모양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기독교가 태양을 섬기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태양의 모양들이 많냐, 문양들이 많냐. 그 고대의 이교도들을 혼합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런 문화들입니다. 다음 장도 보여주시겠어요? 저거는 이제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거예요. 오벨리스크.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석상 같은 겁니다. 기다랗게. 그 근원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집트의 신인 그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어요. 오시리스.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고 그 동생인 이제 세트라는 신이 있는데 동생 신 그 세트라는 신이 오시리스를 굉장히 질투하면서 원래 죽여가지고 막 토막을 냈다 그래요. 토막을 내서 여기저기 버렸는데 그 오시리스의 부인 된 이시스가 그 남편의 시신들을 찾아 헤매다가 그 남편 오시리스의 그 성기를 발견하게 되고 그 성기와 성교를 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됐는데 그것이 호러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기를 상징하는 게 저 오벨리스크예요. 그리고 이시스의 자궁을 상징하는 게 돔입니다. 돔 이렇게 둥근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 세상 이 지금 전 세계 가장 큰 그래서 저 오벨리스크와 돔은 항상 이렇게 같이 있어요. 제일 큰 오벨리스크와 돔은 워싱턴에 있죠. 워싱턴에 가면은 그 큰 오벨리스크와 돔이 있고 두 번째로 큰 게 지금 바티칸에 있습니다. 바티칸 정 중앙에 저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그것도 바티칸에서 열심히 만든 게 아니라 굳이 그거를 이집트에서 가지고 왔어요. 힘들게 공수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이제 그 성 베드로 성당에 그 돔이 이렇게 있죠. 그런 고대 이집트의 사상들이 카톨릭 교회 안에 그렇게 다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보면은 저 동그란 저 빵 저것도 태양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저 그림은 이제 선 워십이라고 써 있죠. 그 그림은 그 선 윌이라고 해갖고 태양 바퀴입니다. 태양신을 섬길 때 썼던 그런 문양들인데 그 바티칸에서 위에서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보게 되면은 딱 저 모양이에요. 저 모양으로 태양의 모양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많은 이교 사상들이 고대 바벨론 종교부터 이어오던 그 태양신 숭배와 이교 사상들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혼합되어져서 이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거죠. 다음 장도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모자신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이 그 세미라메스와 단무스예요. 저 맨 여러분들 쪽에서 봤으면 좌측 상단이죠. 좌측 상단에 그 세미라메스와 단무스 옆으로 가면은 이시스와 호러스죠. 중국의 이제 성모와 그 아이 뭐 폴츠나와 폴츠나와 저게 주피터죠. 저런 식으로 그것이 그대로 마리아와 아기 예수로 그냥 건너가게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라는 그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어떤 우상은 카톨릭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고대 때부터 쭉 있어 왔던 겁니다. 이교도들이 항상 섬겨 왔던 그런 신이에요. 희한하게도 카톨릭 국가에 가보면은 예수님은 항상 그냥 아기예요. 힘없는 아기로 마리아에게 항상 안겨 있습니다. 그 머리 뒤에 그 빛나는 거 있죠? 그 헤일로라고 하는데 그것도 예수님은 막 희미하게 되게 작아요. 마리아는 엄청 두껍고 커요. 마리아의 도움 없이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 그게 아니면은 십자가에 아직 매달려서 내려오지 않고 있는 예수님. 그게 아니면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 그거 아니면은 관에 누워있는 예수님. 항상 그렇게 예수님은 표현이 되어지고 있어요. 무의식 중에 항상 그런 이미지를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딱 드는 생각은 아, 예수님은 힘이 없지. 그래서 그 마리아를 통해 예수에게 그 to Mary through, I mean to Jesus through Mary. 그게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그 구호 같은 거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 그 아이디어도 지금은 카톨릭의 성자가 된 리기오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나름대로 어떤 빛 그 꿨던 그런 이상 환상을 보고 그냥 이야기한 게 그게 교리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사다리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가 이제 그것을 타고 올라가서 예수님께 나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너무 화난 얼굴로 딱 째려보고 있어서 무서워서 다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옆에 보니까 또 다른 사다리가 있는데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마리아가 너무 인자하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화나 있는데 예수님에게 좀 전해주세요 하니까 마리아가 자기의 가슴을 딱 내놓으니까 예수님이 그때서야 마음이 풀리셔서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에게 나가야 된다. 그냥 그렇게 어떤 환상을 보고 한 얘기가 교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교 의식들이 많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지 않으셨거든요. 고대 그 태양신 종교라 그랬죠. 아, 12월 22일 이제 겨울이 되면은 물론 저희 열대지방에서는 잘 못 느끼는 거지만 겨울이 되면은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죠. 그렇게 기울다 보니까 그러면서 밤이 가장 길어지고 낮이 이제 가장 짧은 그때가 거기서 이제 딱 멈춰서 12월 22일쯤이라 그래요. 그때 멈춰서 3일 정도 있다가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게 12월 25일입니다. 12월 25일부터 다시 태양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이 봤을 땐 그들이 섬기던 태양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그 태양신 숭배하는 그 날인데 그 날에 그냥 우리는 카톨릭에서 이미 너희들은 다 그거 이미 기념하고 있으니까 그 날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로 바꿔서 그렇게 하자. 그냥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태양신 숭배하던 그 날을 그냥 크리스마스로 바꾼 겁니다. 부활절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 태양신 숭배, 모자신 숭배, 성인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331년부터는 콘스탄틴이 칙령을 발행하여서 이 로마 권세, 이 로마 종교 권세 아래 들어오지 않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기독교를 인정했다라고 하지만 또 뒤로는 이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진짜 기독교인들은 엄청 핍박했습니다. 그런 역사들은 뭐 자료들을 다 구할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막 숨겨놓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381년이 되어서는 이제 데오디시우스 황제가 기독교, 로마 카톨릭 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폰티펙스 맥시무스라는 그 칭호, 그것도 교황이 콘스탄틴부터 옛날 교황들이 계속 쓰던 칭호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저기 종교에 저거 종전에 보면은 아마 좀 거리가 있어서 잘 안 보이실 텐데 로마 당시에 썼던 황제들의 동전입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써 있어요. 지금 저 밑에 있는 동전들은 요한 바로 2세, 그리고 베네딕트 16세, 그리고 지금 그 프란시스 교황의 동전들입니다. 기념하는 동전 전부 다 뭐라고 써 있냐? 폰티펙스 맥시무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트위터에서 교황을 팔로우하고 싶으시면은 폰티펙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교황 주소, 교황 그 팔로우하면 전 트위터를 안 해서 잘 모르는데 그게 교황 주소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왜 아직도 그 고대의 최고 승원장들이 쓰던 그 타이틀을 교황들이 그대로 쓰고 있어요. 태양신 숭배할 때 쓰던 그런 칭호들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대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세우면서 세웠던 그 종교가 이교도로 이교 많은 그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가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다시 그걸 흡수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대단한 종교가 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정말 구체적으로 다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카톨릭의 배경과 역사는 그렇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 카톨릭 종교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다른 종교들을 인정하지 않고 카톨릭 안에서도 그런 구호가 있어요. 엑스트라 이클리시아 놀라 살러스라고 그게 라틴어로 교회 밖에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예요. 카톨릭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구원이 있다. 즉 카톨릭 안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고 거기 안에서 그 일곱 가지 성례들을 다 열심히 하고 죄를 늘 신부님에게 가서 고백하고 그렇게 카톨릭에서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도 구원받긴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 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해도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도 카톨릭에서의 죄의 용서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용서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치러야 돼요. 고통을 받아서 치러야 됩니다. 그 고통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직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러 가는 곳이 연옥이에요. 거기에서 자기의 죄를 다 대가를 치러야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저희 이제 딸이 있는데 제 딸이 저를 뭐 깨물었다고 쳐요. 그러면서 아빠 미안해 하면 제가 그래 용서해 괜찮아 라고 하면 산대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용서한 건가요? 그 용서한 게 아니죠.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게 용서래요. 그래 용서할게 하고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용서는 했지만 너는 여기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 그럼 그거는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교리들을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카톨릭에서 카톨릭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세상이 발전하면서 계몽주의가 생겨나고 그런 과학이 발전하게 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카톨릭의 강압적인 방식에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1962년도 이제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부터 카톨릭이 굉장히 다른 방향을 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왔던 그런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이던 그런 방향 대신에 이제는 다른 접근들을 취하게 돼요. 그게 제2차 바티칸 회의가 제 마지막에 있었던 그 교회 회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어떠한 이야기를 어떠한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게 돼요. 무명의 그리스도인. 어떤 개념이냐? 아직까지도 여전히 카톨릭에서는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개념을 확장시킨 거예요. 그래서 타 종교인이지만 어떤 뭐 태어난 배경 때문에 지리적인 요건들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았다. 도덕적으로 잘 살았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열심히 불교에서 막 참선을 하고 그러고 있는 분한테 가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보면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이슬람에서 알라를 섬기고 있는 분한테 가서 너는 잘 모르겠지만 알고 보면 넌 사실은 그리스도이냐 이러는 거예요. 굉장히 기분 나쁜 소리죠. 근데 그렇게 카톨릭이라는 개념을 확 넓혀버린 거예요. 교회라는 개념을 넓히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카톨릭이 본격적으로 그 종교통합운동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종교통합운동. 지금 이제 WCC가 하고 있는 그 운동을 그 배후에는 카톨릭이 있어요. 우리는 카톨릭이 전면에 나서진 않지만 그때부터 그래서 그 WCC의 역사와 로마 카톨릭의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부터의 그 행보들을 같이 보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 카톨릭이라는 겁니다. 사실 2차 바티칸 회의 이후에 이제 교황은 대놓고 지금 이슬람한테도 그래요.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래요. 1985년도부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 바로 2세가 모로코 카사블랑카에서 8만 명의 이슬람 신도들 앞에서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공개적으로. 그 다음부터 이제 매년 전 세계의 그런 어떤 종교 세계 평화를 위한 종교간 모임 이런 것들을 주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제 막 기도를 해요. 먼저 스님이 나와서 불교의 기도를 하고 뭐 그런 어떤 인디안 뭐 그런 추장들이 나와서 자기의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교황이 나와서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영어로도 Lord's Prayer,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카톨릭에서는 그냥 Our Father라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다 이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다라고 해서 그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 하나야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지금 카톨릭 밑에는 이미 그 단체들이 있어요. 조직들이 교황청 바로 직하에 그 종교 평화를 시도하는 그런 많은 조직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그러한 조직들 중심으로 이제 여러 종교 평화, 종교 화평, 종교 연합 이런 단체들과 이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함께 이 운동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1960년도부터 카톨릭 그 교황청 밑에 SPCU 그 Secretariat for Promoting Christian Unity라고 해가지고 이미 그 종교 연합을 위한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WCC 3차 총회부터 5명의 참관인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초청도 하고요. 그때 이제 39명의 WCC 목사님들이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이 일을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WCC의 지금 그 신앙과 직제위원회 120명의 멤버 중에 10%는 카톨릭이에요. 지금 가장 그 이게 WCC의 모체거든요. 여기서부터 WCC가 시작한 건데 거기에 10분의 1은 이미 카톨릭 사람들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이 운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뭐 구체적인 역사도 다 다루자면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을 카톨릭이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저 슬라이드 좀 잠깐 더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번에 프란시스 교황이 되면서 이제 타임 매거진에 나왔던 그 잡진 그 표지인데요. 뭐라고 써있죠? New World Pope라 그러죠? 새로운 세계의 교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교황들은 매년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지 간에 한국도 얼마 전에 방문했죠. 한국도 방문해서 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필리핀에 왔어요. 필리핀에는 교황이 오니까 그 교황이 모였던 그 현장에 7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공원이 리잘 공원이라고 해서 그런 시설들, 화장실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한 만 명 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그런 곳인데 700만 명이 모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진행하는 요원들, 그리고 신부님들 막 그 수녀님들 전부 다 어른 기저귀를 줘가지고 그 행사 동안에 말이 오면은 화장실 못 가니까 그냥 하세요. 그래갖고 막 다 기저귀 차고 쫓아다니면서 700만 명이 거기 모였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뭐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문제, 오바마가 가서 그 지도자들을 불러내려고 해도 안 모여요. 근데 교황이 가면 나옵니다. 그 정도로 교황의 그 역량이나 파워가 막강해요. 그런데 이렇게 파워가 막강한 사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렇게 모임을 하고 종교 통합, 이것을 위한 회의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다음 장도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이제 그 롤링스톤스는 그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음악들을 하는 잡지죠. 막 락 음악 하는 잡지의 표지로 지금 포프 프란시스가 나온 거고요. 그 옆에 The Advocate이라는 잡지는 그런 뭐 성소수자들을 위한 그런 게이, LGBT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잡지인데 거기에도 막 그래서 지금 평화, 연합, 뭐 일치 이런 것들을 위한 그런 움직임을 교황을 주도로 굉장히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아이콘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황이 좀 저기에 있을 만한 얼굴은 아닌데 저기에서도 표지 모델로 삼을 정도로 교황이 그렇게 큰 영향들을 지금 이런 그냥 문화 속에서도 발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것도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한국에서의 사진들인데요. 예전부터 뭐 그런 한국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교황과 함께 사진 찍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용이 너무 광범위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고대 바벨론 종교로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고대 바벨론 우상 종교, 성경에서 이 바벨론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등장하거든요. 그 고대 바벨론의 종교, 애굽도 똑같죠. 애굽도 바로는 사단으로, 애굽은 세상으로 항상 등장하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바벨론은 없는데 그 바벨론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온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교도로 흩어졌던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다시 한번 합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 전 세계 종교들을 그 사단의 내 거짓말 그 밑으로 다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운동을 지금 카톨릭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 카톨릭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와 똑같은 뭐 종교를 믿고 그런 단체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 나이키라고 하는 그 스포츠 브랜드가 있죠. 나이키의 가장 큰 대적이 누굴까요? 제일 나이키가 무서워하는 것. 아디다스, 리복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뭐 나이스, 니케 이런 애들이에요. 모양은 비슷한데 겉보기에는 똑같은데 가짜. 우리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 부르고 있지만 이들은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주여 주여 하면은 예수님은 나는 네 모른다라고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앞에다가 내놓고 아예 성경과는 다른 복음과는 다른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미 카톨릭 문화권이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카톨릭은 전통이고 문화고 그냥 가족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적인 부분 이런 건 잘 몰라도 사람들이 다 정서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어릴 때부터 항상 힘들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인자하게 웃고 있는 마리아에게 기도했고 항상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존재로 딱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바르게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은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 성경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알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카톨릭이 신학으로만 비교를 하자고 하면은 우리 개신교는 게임이 안 됩니다. 카톨릭은 신학화해놓지 않은 분야가 없어요. 다 신학화해놨어요. 유일하게 카톨릭이 약한 부분이 이 하나님의 계시, 이 성경이라는 이 계시를 이 텍스트를 복음 중심으로 해석하는 그게 너무 약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고 있는 게 그렇다면 이 아이들에게 이걸 바르게 가르쳐서 성경은 정말로 그리스도만 이야기하고 있고 이건 우상 숭배다라는 걸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교회가 또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또 본의 아니게 제가 그 학교의 교장으로 앉아 있습니다. 아마 어울리지도 않게 제가 교장으로 앉아서 그렇다면은 그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복음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원래 모든 학교마다 도덕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필리핀 문교부 법상 그 도덕 시간을 종교 교육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걸 바꿔서 이제 1학년 아이들에게는 성경 그래서 구약 신약을 통해서 왜 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걸 가르치고요. 2학년 때는 기독교 교리를 가르칩니다. 카톨릭 교리와 전혀 다른 그 교리를. 3학년이 되면은 이제 카톨릭 교리와 그 기독교 성경을 비교해서 가르쳐요. 그때 아이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개종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 가서는 그때는 이제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삶 속에 적용하는 법들을 가르쳐요.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면은 너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듣는 걸로 잘 안 되는데 학교에서 앉혀놓고 수업으로 막 과제 줘가면서 리포트 쓰게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잘 이렇게 많이 변화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이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대학을 가면서 직장을 가면서 계속 이제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깃발을 세우는 그런 시스템으로서 서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내년이 이제 2017년도죠. 종교개혁 이제 500년 기념하는 해예요. 그러면은 종교개혁 이제 500년이 됐으니까 이 개신교가 다시 한번 이렇게 힘있게 일어나서 그쵸? 다시 복음의 깃발을 세우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카톨릭에서는 다 움직임을 취하고 있어요. 내년에 이제 교황이 2017년, 500년, 딱 500년 될 때, 내년에 교황이 그 비텐베르크, 루터가 95조항을 딱 걸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곳에 가서 개신교에게 사과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미 계획을 발표했어요. 비텐베르크 그 종교개혁의 그 본산지인 그곳에 가서 내가 직접
지금까지 그 개신교들을 핍박하고 종교 그런 많은 종교 재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대로 믿었던 기독교인들을 한 5천에서 6천만 정도 죽였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저희 교회 바로 건너편에 아테네오라고 하는 그 예수회 신학교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모든 신부들의 반은 이 예수회 신학교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가서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아 종교개혁 루터가 잘했어 막 이래요. 이미 모든 종교를 다 통합하는 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은 오 이거 봐 교황 또 얼마나 멋있어. 자기가 먼저 와서 사죄하네. 지금 그렇게 사죄함으로써 우리 모든 종교는 함께 가자 다시 통합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멋있어 보여요. 그 카톨릭의 최고의 어른이 거기 앞에서 이렇게 딱 사과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WCC 이런 건 다시 힘을 얻겠죠. 그리고 바른 진리의 복음 위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그래 우리가 같이 평화를 위해서 연합해 나가면 되는 거지. 뭐하러 싸우니? 뭐하러 진리를 수호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카톨릭은 계획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많이 기도하면서 정말 이 진리를 사수하고 복음 위에 바로 서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후대들, 시대가 지금 이 카톨릭과 뉴에이지와 뭐 이런 사상들에 같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바르게 복음 위에 서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은 여기에 휩쓸려 갑니다. 여기에 휩쓸려 가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 심게 하는 이것이 참사랑교회 1년 그 메시지인 것 같더라고요. 딱 그렇게 정말 하는 참사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필리핀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고 있는 반은 이 카톨릭 복음화 그리고 필리핀 복음화 특히 저희가 있는 지역, 저희 교회가 있는 지역은 필리핀의 바티칸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저희 바로 교회 건너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수의 신학교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지역 그리고 저희 집이 있는 그 지역 안에만 그 카톨릭 수도원들이 한 스무 몇 개가 있어요. 막 돌아다니다 보면 맨날 와서 막 수녀님, 신부님 막 이래요. 전 세계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계란으로 바위 친다라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너무 이 카톨릭이라는 이 견고한 진이 너무나 강해서 복음으로 아무리 때려도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고 있는 게 이곳에서 다시 한번 마틴 루터와 같은 그 카톨릭 신부님들 중에 그 수녀님들 중에 좀 마틴 루터와 같은 그런 개혁자들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일꾼들을 세웠을 때 사실적으로 좀 필리핀에 또 이 카톨릭 복음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두서없이 많은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필리핀 현장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카톨릭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속 불어닥칠 이 종교 통합 운동과 뭐 화합 연합 평화 뭐 통합 너무나 좋은 말들로 현혹시키는 이러한 운동들에 속지 마시고 정말로 이 지역에서 진리를 사수하고 또 후대들에게 이 언약만 심어주는 그런 참사랑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부족한 종을 들어 잠시나마 이렇게 로마 카톨릭과 지금 이 영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리를 위해 남는 자로 또 남을 자로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인 종교 통합과 이 연합과 평화와 이러한 운동들에 우리가 휩쓸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 바보 같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들고 이 복음만을 사수하고 이 복음만을 선포하는 이 참사랑교회와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특히 이곳에서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바른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서 이 사단의 내 거짓말로부터 나온 이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시대에 바르게 복음 위에 서고 세계를 살리고 끝까지 예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그런 렘넌트들로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